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과 호주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협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나라는 또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한 대북제재 이행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국과 호주는 어제 워싱턴에서 외교와 국방장관이 각각 참석한 가운데 열린 2+2 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호주에서는 마리지 페인 외교장관과 피터 더튼 국방장관이 각각 참석했습니다. 두 나라는 공동성명에서 상호 동맹관계가 안정의 중심축이며 핵심 조점은 인도태평양 지역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개방되고 포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보장하기 위해 평화와 인권, 번영을 지속적으로 진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는 지역 안보와 기간시설, 경제발전과 기술, 민주주의의 유연성, 인권, 기후변화 대응, 전염병 협력 등을 우선 과제로 삼고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두 나라 장관들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최우선 순위로 추진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미국과 영국, 호주가 새로운 안보협력체를 발족하면서 호주의 핵잠수함 건조를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 이브르 드리앙 프랑스 외교장관은 어제 프랑스 앵포 라디오 방송을 출연해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핵잠수함 건조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은 미국의 일방적이고 잔인하며 예측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드리앙 장관은 이 같은 신중하지 못한 결정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주재 프랑스 대사관도 이번 발표에 대해 반발 조치로 오늘 워싱턴의 프랑스 대사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국 독립전쟁 240주년 관련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 등은 이번 프랑스의 반발이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지원 결정으로 기존의 호주가 프랑스와 체결했던 66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파기된 데 따른 반발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호주는 지난 2016년 프랑스의 핵잠수함 바라쿠다 기술을 활용해 재래식 잠수함 12척을 2030년부터 공급받기로 계약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 정치, 안보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어제 공개한 이 보고서는 역내 국가들과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적 규범 적용을 보강하고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보존 분야에서 협력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또 역내 해양 안보를 강화하고 해상 운송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유럽 국가들의 군함 전개를 늘릴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조셉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최근 미중 간 패권 경쟁 심화를 거론하며 유럽연합의 새로운 전략은 중국과의 협조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같은 분야에서 중국의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우리의 전략은 대결이 아닌 협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 해역을 항해하던 독일 구축함 바이에른의 기항 요청을 거부했다고 독일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독일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중국 당국에 기항 요청을 한 항구가 어디였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바이에른함은 지난달 독일을 출발해 현재 남중국해 순찰을 위한 6개월 임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CNN 방송은 중국 국방부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역외 국가들이 보다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역내 국가들의 노력을 존중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자오리젠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독일과의 전반적인 전략적 협력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며 그것은 양국 간 군사 관계를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 지역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은 바이에른함의 역내 전개 등을 통해 중국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17일 금요일 BOA 뉴스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을 확장하는 정황이 담긴 위성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제76차 유엔 총회가 14일 개막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들이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유럽연합은 올해도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 21도에서 2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2m, 서해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을 확장하는 정황이 담긴 위성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이 원심 분리기 1000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새롭게 조성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최근 영변 내 다른 움직임과 함께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와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는 최근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해 이곳에서 확장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위성사진은 맥사 테크놀로지가 지난 8월 3일과 9월 1일, 9월 14일에 촬영한 것으로 이들 사진들은 이 일대의 움직임과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성사진에 따르면 우라늄 농축공장으로 알려진 건물은 알파벳 U자 형태로 가운데 부분이 비어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8월 3일까지만 해도 이 빈 부분은 나무가 심어져 있고 잔디가 깔린 공터였지만 9월 1일엔 나무 등이 제거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 9월 14일 촬영된 위성사진에는 빈 공간의 바깥쪽 부분에 외벽이 생기면서 양쪽의 건물들과 연결돼 있었고 비어있던 공간에는 건축 자재 등으로 보이는 물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만약 14일 상태를 기준으로 지붕이 연결되면 가운데 움푹 패인 부분만큼 건물 크기가 더 커지게 됩니다. 두 단체는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해당 공간이 약 1000제곱미터라며 이는 1000개의 원심분리기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000개의 원심분리기는 이 시설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량을 25% 늘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소장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초대형 핵탄두 생산을 추진할 것이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 건물에서 확장 공사를 진행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당초 이 건물은 2012년까지만 해도 남쪽에 위치한 긴 직사각형 건물 한 개동과 이 건물의 약 절반 크기의 건물 두 개가 북쪽에 각각 떨어져 있는 형태였지만 2013년 남쪽 건물과 북쪽 건물들 사이에 큰 지붕이 세워지는 형태로 확장됐습니다. 이번에 확장되는 곳은 북쪽의 두 개 건물 사이입니다. 북한은 지난 2002년 고농축 우라늄 개발을 시인했으며 2010년 지크프리드 해커, 미 스탠포드 교수에게 우라늄 농축 공장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움직임이 포착된 우라늄 농축 공장이 해커 교수가 방문한 시설과 같은 곳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북한 핵시설을 감시해온 민간 전문가들은 이 시설을 우라늄 농축 공장으로 지목해왔습니다. 최근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선 우라늄 농축 공장과 관련된 움직임 외에도 다양한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지난달 27일 발간한 북핵 관련 연례총회 보고서에서 영변 핵시설 내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지난 7월 초부터 냉각수 방출을 포함한 가동 정황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보고서에는 지난 2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약 5개월 동안 5메가와트 원자로 근처에 있는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인 방사화학연구소가 가동된 정황도 담겼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로시 사무총장은 13일 IAEA 정기이사회 개막에 맞춰 공개한 성명에선 최근 영변 원심분리기 농축시설에서 냉각장치를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는 새로운 움직임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장거리 순항미사일에 이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미국의 주요 매체들이 대북정책에 대한 재언을 담은 사설과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강력한 대북제재와 억지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인도주의 지원을 매개로 외교를 모색해야 한다는 견해 등이 제시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16일 북한의 핵 야욕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약한 적들을 대하는 데 있어 정형화된 양식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강한 말로 포문을 열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는 못한다는 것으로 이란, 러시아, 탈레반에 그랬고 이제는 북한에도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문은 김정은이 바이든 대통령의 결의를 시험하기 위해 추가 도발과 과장된 행동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와 단호한 억지를 통해 북한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는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에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을 보면 북한에 대한 초기 검토도 꼭 정책이 되라는 법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문은 임기가 끝나가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며 하지만 그 어떤 지원도 김씨 왕조를 바치고 있는 북한 특권층에 혜택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으로부터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양보를 받아낸 뒤에만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비핵화를 포기하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제한만을 가하는 것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속임수를 불러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는 북한에게 갈취당하는 것보다는 제재와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습니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석좌는 16일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도래하고 있는 북한발 위기를 진정시킬 간단한 선택지가 있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차석자는 미국의 산만함과 북한의 무관심으로 북한 문제가 정체기에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을 의도적으로 조용하게 유지하고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상 외교와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를 모두 피한다는 외에 당국자 누구도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절박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은 내부 문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 임기 첫 해에 예상되는 북한의 핵실험과 대규모 미사일 발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차석좌는 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며 김정은은 핵폭탄 제조를 위한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다는 것이 위성사진으로 확인되고 있고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도 지속되고 있으며 이번 주 실험을 통해 순항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한 몇 안 되는 국가가 되려는 목표가 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차석좌는 이 같은 상황에 대개 추가 제재를 가하라는 답이 나오기 마련이지만 이는 워싱턴에서 좋은 정치의 소재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전혀 효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일한 답은 외교라고 밝혔습니다. 차석좌는 북한이 현재 핵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위기가 발생한 뒤에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고 아니면 그 전에 발휘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현재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모색하고 있는데 코로나 백신이나 식량을 주는 것이 비핵화를 우회하는 것 같아도 여러 효용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필요를 채워주며 대북 지원 경향이 있는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으며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석좌는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통해 추가적인 외교의 동력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며 바이든 정부가 다음 핵 위기가 발생하기만을 기다리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제76차 유엔 총회가 14일 개막된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들이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또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질 것인지도 관심사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총회의 하이라이트로 불리는 각국 정상들의 연설인 일반 토의가 오는 21일 시작됩니다. 이 행사는 해마다 유엔 총회에서 북한과 관련해 지켜봐야 할 중요한 행사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각국 정상들은 총회 개막 일주일 뒤 시작하는 이 연설에서 북핵 문제 등을 언급해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관례에 따라 첫날인 21일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연설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화상으로 진행한 연설에서 북한 문제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취임 첫 해인 2017년부터 3년간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았던 2017년엔 김정은을 로켓맨으로 지칭하고 북한에 대한 완전한 파괴를 언급했지만 대화 분위기가 조성된 2018년과 2019년엔 한반도에서 대담한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며 당시 분위기를 반영한 연설을 했습니다. 올해 각국 정상들의 연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현장 연설과 화상 방식이 혼합된 형태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 한국과 영국, 브라질 등 100여 개국 정상들이 직접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1일 연설에서 한국의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 등에 대한 의지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한국과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던 북한은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일반 토의 마지막 날인 27일 연설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2015년 리수용 전 외무상이 유엔총회 연설자로 나서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리용호 외무상이 뉴욕 유엔본부를 찾아 연설을 했지만 2019년부터는 김성 대사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76회째 열리는 유엔총회는 매년 군사와 경제, 인권,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각국 대표들이 토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북한 문제는 올해도 핵을 포함해 군사 문제를 다루는 제1위원회와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서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총회 개막을 앞두고 제출한 여러 문건을 통해 북한이 연관된 다양한 사안들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핵 군축과 관련된 지난 7월 1일자 사무총장 보고서에 한반도 상황을 명시하면서 2020년에 남북회담 혹은 북한과 미국 사이의 대화에 더 이상 진전은 없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추가 회담에 대해 개방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보고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북한이 4차례에 걸쳐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등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0년 10월 10일 북한이 실시한 열병식에서도 비정상적으로 큰 이동식 액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고체연료용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여러 새로운 무기들이 공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구테우스 사무총장의 보고서에 맞춰 관련 내용을 논의하는 1위원회도 이 문제를 다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 문제 등이 포함된 결의안 등이 발의돼 각국의 표결을 거쳐 결의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1위원회는 매년 북한의 핵과 관련된 3건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도 유엔 총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건입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지난달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선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조치가 식량권에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기존의 인권 침해 우려들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 총회에 북한인권보고서를 제출한 뒤 제3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북한인권 상황을 설명하고 각국 대표들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인권을 다루는 3위원회는 또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고 인권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지난 2005년부터 채택해왔는데 올해도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엔총회는 지난 2016년부터는 표결 없이 합의로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같은 방식으로 결의안을 처리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주년을 맞는 가운데 유엔 사무총장이 한반도 평화와 또 번영을 기원하는 축하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유엔에서 한국과 북한의 위상과 역할은 확연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박형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한국과 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을 하루 앞둔 16일 트위터를 통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반도 모든 민족에게 영원한 평화와 번영을 기원한다는 겁니다. 30년 전인 1991년 9월 17일 유엔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유엔 가입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1948년 유엔이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한다고 공포한 지 43년 만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유엔의 161번째, 영문 국가명이 한국보다 앞서 북한은 160번째 가입국이 됐습니다. 이날 유엔 본부 앞에는 한국 태극기와 북한 인공기가 나란히 개양됐고 유엔 총회 회의장에도 두 나라의 정식 명패가 등장했습니다. 한국과 북한은 유엔 첫 연설에서 한 목소리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과 궁극적인 통일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은 한반도 평화를 향한 큰 진전으로 평가됐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유엔 동시 가입이 한국엔 외교적 승리, 북한엔 외교 패배라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1973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남북한 동시 가입을 공식 천명했지만 북한은 한반도 분단을 영구화하는 획책이라는 논리로 고려 연방공화국이라는 국호로 단일 가입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1990년대 들어 북한의 주요 동맹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소련과 중국이 잇따라 한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한국의 유엔 가입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돌아서자 북한이 불가피한 선택을 한 셈이었습니다. 당시 북한 외무성도 유엔 가입 결정을 공식 선포한 성명에서 남조선 당국자에 의해 조성된 일시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서 유엔에 가입하는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유엔 가입을 계기로 유엔 본부가 있는 뉴욕에 북한 대표부를 개설하며 외교 관계가 없는 미국 당에서 제한된 범위의 외교 활동을 할 명분을 얻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1990년대 초 미국 국무부에서 북한 담당관을 지낸 케네스 퀴노네스 박사는 1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1992년 9월 뉴욕에서 민간단체 아시아 소사이어티 주최 오찬에서 김영남 당시 북한 외교부장과 허종 유엔 대표부 대사 등과 만나면서 뉴욕 채널이 사실상 처음으로 가동된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September 1992, I was invited to a lunch in New York City, hosted by Asia Society. And attending that luncheon was then Foreign Minister Kim Yong-nam.
키노네스 박사는 당시 북한 인사들에게 북한 핵 활동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를 전달했으며 이후 뉴욕과 워싱턴 등에서 북한 측 인사들과의 만남을 이어간 이후 로버트 갈루치 당시 북핵 특사와 북한 대표단의 정식 협상이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미북 관계에서 연락사무소 역할을 했던 미 국무부와 북한 대표부 간의 이른바 뉴욕 채널 개설도 유엔 가입 때문에 가능했던 셈입니다. 30년이 지난 현재 유엔에서 북한과 한국의 위상은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한국은 뒤늦게 유엔 회원국이 됐지만 유엔 내 재정적 인적 기여 등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유엔 정규 예산에서 한국의 분담률은 가입 초기 0.69%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2.27%로 193개 회원국 중 1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년엔 9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유엔 가입 5년 뒤인 1996년 처음으로 유엔의 핵심 조직인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됐고 2001년에는 당시 한승수 외무장관이 유엔총회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어 2006년에는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관 출신인 김원수 전 유엔 사무차장은 16일 워싱턴의 민간단체 한미경제연구소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간담에서 한국은 짧은 기간 유엔에서 큰 성취를 이룬 국가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Yes, because we took our membership and also responsibility as a country which achieved triple crown in such a short period of time. It means responsibility.
김 전 사무차장은 특히 한국은 6.25 전쟁 이후 최빈국에서 유엔 등의 지원을 바탕으로 원조 공여국이 된 첫 번째 나라로서 이런 성공 사례를 다른 회원국과 공유하는 모범 국가가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반면 북한의 유엔 재정 분담률은 아프가니스탄보다 낮은 130위권 수준입니다. 또 세계식량계획, 식량농업기구 등 유엔 기구로부터 해마다 식량지원 필요국으로 지정되는 등 만성적인 인도주의 문제를 겪는 나라에 머물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유엔 안보리로부터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받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06년 대북결의 16955, 1718호를 시작으로 2017년 23975까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부과된 제재만도 10개가 넘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도 유엔의 지속적인 규탄 대상입니다.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는 지속적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며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있고 특히 2014년에는 북한 지도부에 의한 반인도 범죄를 적시한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유엔은 북한의 악의적 행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무대를 제공하고 있지만 동시에 북한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누리는 혜택도 있습니다. 주한미국 부대사를 지낸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은 1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으면서도 유엔을 떠나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며 유엔 회원국 지위는 북한에 경제적 외교적 이익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I mean, it gives them access to UN development assistance and humanitarian assistance. That's plus. I think the big plus for North Korea is the prestige of being.
회원국 지위는 북한에 유엔 개발 원조 접근권을 주며 무엇보다 다른 주권국과 같은 외교 무대에 설 수 있는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토콜라 전 부대사는 또 뉴욕의 유엔 북한 대표부를 통해 다른 국가의 외교관 등을 접촉할 수 있는 것도 북한의 큰 이익이라면서 국제사회 역시 유엔을 통해 폐쇄된 북한과 일정 부분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총회 주요 행사 중 하나로 꼽히는 각국 정상들의 연설인 일반 토의가 오는 21일 시작되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기조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을 맞아 남북한이 함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하자고 일찌감치 제안했지만 북한은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한 무력 시위와 또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 대한 비난 담화로 교착 국면의 남북관계가 한층 더 꼬이는 양상입니다. 앞으로도 북한이 자위력 강화를 명분으로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어서 임기 말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대화 재개 노력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을 공개한 데 이어 열차를 이용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한국 정부는 16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한국 측은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 대신 정세 안정이 매우 기묘한 시기에 이루어진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한 비난 담화를 낸 데에 대해서도 한국 통일부가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최소한의 존중을 지킬 것을 강조했을 뿐 청와대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남북 대화와 협력을 되살리는 데 주력해온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을 맞아 북한의 연이은 무력 시위와 반발로 난감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히 오는 19일 평양 남북 정상 공동선언 3주년을 앞두고 있고 다음 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호소하려는 시점에 남북관계 경색이라는 암초를 만난 겁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7일 서울에서 열린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우리 사회에서 적지 않은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한반도의 평화는 3년 전 그날에서 어찌 보면 그대로 멈춰선 채 단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워했습니다. 이 장관은 그러나 미한이 공동으로 대북 인도주의 협력 방안을 검토하는 등 미북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김여정 부부장의 최근 담화가 자신들의 핵무기 개발을 자위력 확보 차원으로 정당화한 것은 사실상 추가 무력 시위를 예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실험이 도발이 아니라 당 대외 결정 관철을 위한 국방 과학 발전과 무기 체계 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른 자위적 활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은 대미 협상력 제고 차원에서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가 있었던 전술 핵무기 개발 차원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내다보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매우 크죠. 왜냐하면 임기 말이라는 바로 딜레마입니다. 임기 말에 이 북한 문제의 피로감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차기 대선 구도가 지금 팽팽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사실은 북한에 이끌려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건 상당히 국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고요. 그런데 북한은 또 나름대로 이 협상력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무력 시위에 나설 거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를 해야 된다는 딜레마가 있고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한국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 현장에서의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은 자신들의 핵무력 증강을 남북 간 군비 경쟁이라는 틀에 묶어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이를 통해 국제사회와 한국 내 여론을 호도하려는 치밀한 선전술의 일환이라는 게 박 교수의 설명입니다.
한국도 그렇게 SLBM을 쏘고 하는데 왜 북한한테만 자기의 방어를 위한 그런 시스템 개발에 미국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문제제기를 하느냐. 이거는 남북 간의 일종의 안보 딜레마에 따른 그런 군비 경쟁이다라고 갖고 가는 셈이죠. 그러면 당연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무기 개발에 대한 정당성 그리고 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죠.
문재인 정부가 자주 국방 강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압도적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한국의 이딴 첨단 재래식 무기 개발은 북한으로 하여금 예민한 반응을 낳을 수 있다며 문제는 한국의 자주 국방 노력이 북한만을 겨냥한 게 아니라 동북아 군비 경쟁, 미중러 전략 경쟁, 주한미군 역할 변화 등 여러 요인들이 중첩된 결과라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무력 시위는 문재인 정부의 입지를 한층 좁힐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이 이번에 처음 공개한 철도기동 미사일 연대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협력 주요 방안으로 삼아온 남북철도협력 의지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철로를 활용해서 핵무기가 장착 가능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는 것은 향후 철도 연결 사업이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투발 수단을 보강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국 국내적으로 여론의 뒷받침을 받기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으로 갈 우려가 있다 이렇게 평가해요.
박원공 교수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되 내년 2월과 3월 있을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한국의 대통령 선거 등을 고려할 것이라며 오는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일 이전에 집중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홍민 박사는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에서 남북관계 파괴를 언급하면서도 자신들은 이를 원치 않는다고 밝히는 등 수위를 조절했다며 한반도 상황을 극단적인 대립으로까지 몰고 가려는 의사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올해의 기조로 택했던 강대강 선대선 원칙에 입각해서 지금까지는 신중하게 그래도 반응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한국이나 미국이 자체적인 무기 증강 계획에 따라 또는 북방 계획에 따라서 뭔가를 꺼집어내서 이제 실험을 하든 아니면 이제 성공을 발표하든 이렇게 이제 나갈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반응을 하는 방식 또 그걸 명분 삼아서 하는 방식은 가능한데 순재적으로 도발하는 방식은 안 할 거라고 보여져요.
조한범 박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장기화가 향후 남북관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대외관계 고립과 경제 위기의 주 요인이 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극복을 위한 북한의 백신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 확보와 안전한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미국과 한국 말고는 마땅히 지원해줄 나라가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에서 9월 셋째 주 금요일은 미군 전쟁포로와 실종자를 기리는 날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한국전쟁 등 해외전쟁에서 실종되거나 또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미군에 대한 수색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9월 17일을 국가 전쟁포로 실종자 인식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이런 내용의 성명에서 국가 전쟁포로 실종자 인식의 날에 우리는 그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진빚을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포로로 잡혔던 이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여전히 실종된 이들의 가족을 위한 답을 찾는 어렵지만 필수적인 임무를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쟁에서 실종된 미군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 작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행정부는 전쟁에서 실종된 미국인을 찾고 신원을 확인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의 노력은 전 세계적이며 미국 가족을 대신해 이런 인도주의적 노력을 진전시키는 모든 파트너 국가들의 지속적인 협력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해외 전쟁에서 실종되거나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우리 군인에 대한 수색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쟁포로 실종자 인식의 날은 1979년 지미 카터 당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지정됐고 이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매년 9월 셋째 주 금요일을 이날로 선포합니다. 미 의원들도 전쟁포로 실종자 인식의 날을 기념하며 실종 미군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 작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이다호를 지역구로 둔 공화당 마이크 크라포 상원 의원은 14일 본회의 연설에서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베트남전과 냉전, 걸프전쟁에서 여전히 실종 상태로 남아있는 미군은 8만 1,600명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라포 의원은 DPA에 따르면 전쟁에서 실종된 미군의 75%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고 이 가운데 4만 1천여 명이 바다에서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실종 미군 유해 송환과 신원 확인의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DPAA는 올 들어 100명 이상 미군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DPAA의 이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미군 유해 발굴 작업에 필요한 기록 적금과 관련해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조치를 담은 우리의 영웅을 지분으로 데려오는 법안을 재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DPA에 따르면 한국전쟁 참전 미군의 경우 1982년부터 지난 6월 15일까지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600명이며 7,556명은 여전히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실종된 미군은 약 7만 9천 명이었고 이 중 여전히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미군은 7만 2천 명입니다. 베트남전 참전 미군의 경우 여전히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전사자는 1,500명 이상이고 냉전 시기 옛 소련과 중국,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 임무에 참여했던 미군 중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미군은 126명입니다. 특히 한국전 실종 미군의 경우 대부분인 5,300여 명이 북한 지역에 묻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DPAA는 북한이 2018년 송환한 55개 상자에 담긴 유해에 대한 신원 확인 작업을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이 가운데 인천 상륙작전 등 여러 전투에서 공을 세우고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한 하비스톰스 소련의 신원이 확인돼 지난 7월 워싱턴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정됐습니다. 2018년 북한이 넘긴 상자에서는 또 군종신부로 참전했다 전사한 한국전의 예수로 불리는 에밀 카폰 신부의 신원이 지난 3월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DPA에 따르면 북한은 1990년에서 1994년 사이 한국전 참전 전사자의 유해가 담긴 208개 상자를 송환했고 국방부 소속 과학자들은 이 상자에 최대 400명의 유해가 포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1996년 7월부터 2005년 5월까지 북한에서 유해 공동 발굴 작업을 총 33차례 실시해 229의 유해를 회수했습니다. 하지만 2005년 5월 25일 미국은 안정상 이유로 북한에서의 공동 발굴 작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고 DPAA는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8월 켈리 맥키그 DPAA 국장은 워싱턴에서 열린 행사에서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DPAA가 미국 비핵화 협상에 관계없이 북한과 직접 미군 유해 관련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북한은 2019년 3월을 마지막으로 DPAA와의 소통을 중단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We will be at the ready to pursue that opportunity as we have, and whether that's research, whether that's
맥키고 국장은 DPAA는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과 관련해 언제든지 기회를 잡을 준비가 돼 있다며 연구든 현장 조사 혹은 현장 발굴이든 기회가 생길 때마다 이를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방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도 같은 행사에서 미국은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발굴 문제를 비롯해 북한과 어떤 사안이든 언제 어디서든 전제 조건 없이 만나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지난해 11월 개관한 미국 국립육군박물관은 미국의 육군이 싸웠던 모든 전쟁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 전시관 가운데 한국전쟁 전시관을 장양희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미 육군은 1775년 영국을 상대로 한 독립전쟁 당시 대륙군이라는 이름으로 창설됐습니다. 미국의 군조직 가운데 245년이라는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미 육군을 기리고 알리기 위한 미 국립육군박물관이 지난 11월 미 동부 버지니아주 포트 벨보아에 개관했습니다. 33만 제곱미터 부지 위에 세워진 17,187제곱미터 규모의 박물관은 미 육군의 역사와 현재의 역할을 한 곳에서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과 자료들을 갖췄습니다. 특히 미국의 독립전쟁과 1,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그리고 2001년 9.11 테러로 촉발된 아프간 전쟁 등 미 육군의 주요 활동들을 모두 만날 수 있습니다. 박물관 안에는 국가를 건설하고 방어하는 데 있어 육군의 중요한 역할을 설명하고 육군의 인도적 임무와 군대를 기반으로 한 기술 및 의료 혁신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는 수많은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13개 주제의 공간으로 나뉜 육군 박물관의 가장 큰 특징은 군인들의 시선으로 전쟁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전장에서 싸웠던 약 3,300만 미군의 봉사와 희생을 기록으로 남겨 가치를 알리자는 취지입니다. 먼저 박물관에 들어서면 만나게 되는 현관 안쪽에 탁 트인 넓은 공간인 로비의 바닥에는 노란색 띠로 둘러싸인 원형의 육군 엠블렘, 즉 육군 문장이 크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로비에 서 있기만 해도 육군의 정신을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육군 문장 중앙에는 날개를 편 독수리가 성조기 문양의 갑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육군의 힘과 방어 의무를 상징합니다. 또 육군의 도구인 총검, 대포, 포탄과 박격포 등은 물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육군을 의미하는 북과 북채도 문장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비와 연결된 병사들의 이야기에는 시대별로 공적을 세운 군인들의 얼굴과 업적을 각각의 기념비로 세웠는데 바로 이 박물관의 대표적 전시물입니다. 병사들의 이야기를 지나 점차 어두워지는 전시관으로 들어서게 되면 미 육군의 역사와 군인들과의 본격적인 만남이 시작됩니다. 1607년부터 1835년 시기에 미 육군 활동을 전시한 나라를 세우다 전시관을 시작해 민족을 지키다, 해외국가, 글로벌 전쟁, 냉전, 세상을 바꾸다 등 6개 주요 전시관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극장과 가상현실 체험관 등을 포함한 총 13개의 공간 중 가장 중요한 전시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도에서 다섯 번째로 자리한 냉전 전시실로 들어가면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전시관이 좌우로 갈립니다. 한국전쟁 전시관에서 관람객을 맞이하는 첫 전시물은 중앙에 위치한 군용차 지프로 한국전쟁을 위해 군용 지프를 생산했다는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서는 3명의 한국전 참전 미 육군 장병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헨리 제이콥 상병, 조지 짐머 중위, 토마스 호너 중사의 사진과 기록 등을 보고 그들이 남긴 증언을 관람객이 전화 수화기로 들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1950년 3월 기초훈련을 받은 후 전투 의무병으로 입대했다는 제이콥 상병은 장진호 전투에서의 경험을 증언했습니다. The Chinese started coming around all over the place. I heard an explosion behind me and something had whacked me real hard and blood started running down my back. I rolled over and I fell where these Chinese 중국 병사가 몰려오는 상황에서 폭발음이 들리던 순간 무엇인가 뒤에서 세게 때렸고 등을 타고 피가 흘렀다고 증언하는 제이콥 상병. 그는 당시 20m 아래 지뢰밭으로 굴러 떨어졌고 미 해병대를 만나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다고 말했습니다. Their medic looked at me and he said, "There's nothing I can do for you. The shrapnel wound was about 10 or 13 inches long and all the material from my clothing had gone into the wound." 30cm 가량의 파편이 몸에 박혔고 당시 의무병도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는 증언입니다. 포병 장교였던 조지 짐머 중위는 사격지휘소 야간 책임자로 근무하던 중 밤 9시에 전화벨이 울렸다고 증언합니다. I answer the phone to hear these words. The flak has started. The words were almost obscured by the background sounds of large explosions. Its message given, the line went dead.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대규모 폭발음 때문에 말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없었고 곧바로 전화가 끊어졌다고 설명합니다. 상황 파악을 위해 무전기를 켰더니 조 클라인필드 중위가 수백 명의 적의 보병이 포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며 당시 급박한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Lieutenant Joe reported that the placement of the flares was just fine. By their light, he described hundreds of enemy infantry spread out running across the narrow valley toward the base of his hill.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병사들의 목소리를 재현한 음성 파일 외에도 주요 사건들 속에 담긴 미 육군 병사들의 사진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전시관의 왼쪽 벽에서부터 한국 전쟁이 발발한 1950년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까지의 주요 사건을 육군 병사들의 사진과 함께 펼쳐놨습니다. 단장의 능선 전투가 벌어진 1952년 8월 10일, 적으로부터 약 40m 떨어진 터널에서 작전 준비를 하고 있는 사진 속에는 빛이 새어들어오는 굴 속에서 총을 들고 땅 위를 바라보는 서너 명의 미군 모습이 담겼습니다. 또 중공군에게 포로로 붙잡혔다가 34개월간 수용소에 있었던 에드문드 릴 중령은 정전협정 직후 포로 교환 시 자유의 몸이 됐으며 군복무를 이어가다가 1975년 27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사진에는 우리 중 5명이 헛간으로 끌려가 머리를 얻어맞았다는 증언이 적혔습니다. 정전협정이 이뤄진 뒤 고향으로 돌아온 미군이 가족과 재회하는 장면도 전시실 한 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전쟁의 주요 사건을 육군 장병들의 증언과 종군 기자들이 찍은 30여 장의 사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시관 다른 쪽에는 당시 미군이 사용했던 무기와 기기, 군복 등도 보입니다. 또 당시 미 언론 뉴스 보도를 묶어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영상은 한국 전쟁의 시작과 정전협정까지를 내용으로 합니다. 미한동맹을 혈맹으로 만든 한국전쟁을 소개하는 미 육군 박물관의 웹사이트에는 한국전쟁이 일어났던 시기를 잿더미에서라는 제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냉전 기간 동안 수많은 국제적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유럽에서 잠재적 공격을 저지하는 방어선을 점령했고 미군이 한국과 베트남에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1950년 6월부터 약 38개월에 걸친 전쟁 기간 동안 미국은 178만여 명이 한국전쟁에 참전했고 그 가운데 3만 6천여 명이 전사했습니다. 전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자까지 더하면 5만 4천 명이 넘고 부상자는 10만여 명에 이릅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나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오늘날에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VOA 뉴스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2m, 서해는 0.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 남북도 자강도, 황해 남북도 구름 많이 껴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기온 17도, 낮 최고기온 28도, 신의주는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 17도, 낮 최고기온 28도로 예상됩니다. 강계도 비가 곳곳에 지나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4도, 낮 최고기온 26도로 예상됩니다. 해주 개성은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해주 아침에 18도로 시작해서 낮에 28도까지 오르고요. 개성은 아침 최저기온 17도, 낮 최고기온 28도가 되겠습니다. 함경 남북도, 양강도, 강원도도 흐리겠습니다. 장지는 아침 최저기온 8도, 낮 최고기온 22도, 해산 아침 최저기온 10도, 낮 최고기온 24도로 예상됩니다. 선봉은 아침 최저기온 12도, 낮 최고기온 25도, 원산 아침 18도로 시작해서 낮에 25도까지 오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서해 모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동해는 오전 오후 1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에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국 구석구석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갑니다. 다채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세계 각지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지역은
We visit Indian, a Mexican bakery, Nigerian,
미국에서 인종이 가장 다양한 군부대는 어디일까요?
When I first got here, they all welcomed me like they never.
거대한 실험실이 된 탄광이 있다면.
We're going down a mile, just about 4,000.
100년 전 사탕을 파는 사탕 가게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But, now it's here. We can have it.
미국 곳곳에 숨어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를 찾아가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매주 월요일 밤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미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호주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협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나라는 또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한 대북제재 이행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국과 호주는 어제 워싱턴에서 외교와 국방장관이 각각 참석한 가운데 열린 2+2 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호주에서는 마리즈 페인 외교장관과 피터 버더튼 국방장관이 각각 참석했습니다. 두 나라는 공동성명에서 상호 동맹 관계가 안정의 중심축이라며 핵심 조점은 인도태평양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개방되고 포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보장하기 위해 평화와 인권, 번영을 지속적으로 진전시켜 나갈 것으로 밝혔습니다. 두 나라는 지역 안보와 기간시설, 경제발전과 기술, 민주주의 유연성, 인권, 기후변화 대응, 전염병 협력 등을 우선과제로 삼고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두 나라 장관들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최우선 순위로 추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미국과 영국, 호주가 새로운 안보협력체를 발족하면서 호주의 핵잠수함 건조를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 이브르 드리앙 프랑스 외교장관은 어제 프랑스 앵포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핵잠수함 건조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은 미국의 일방적이고 잔인하며 예측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드리앙 장관은 이 같은 신중하지 못한 결정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주재 프랑스 대사관도 이번 발표에 대한 반발 조치로 오늘 워싱턴의 프랑스 대사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미국 독립전쟁 240주년 관련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 등은 이번 프랑스의 반발이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지원 결정으로 기존의 호주가 프랑스와 체결했던 66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파기된 데 따른 반발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호주는 지난 2016년 프랑스의 핵잠수함 바라쿠다 기술을 활용해 재래식 잠수함 12척을 2030년부터 공급받기로 계약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 정치, 안보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어제 공개한 이 보고서는 역내 국가들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적 규범을 적용을 보강하고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보존 분야에서 협력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또 역내 해양 안보를 강화하고 해상 운송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유럽 국가들의 군함 전개를 늘릴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조셉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최근 미중 간 패권 경쟁 심화를 거론하며 유럽연합의 새로운 전략은 중국과의 협조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같은 분야에서 중국의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우리의 전략은 대결이 아닌 협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 해역을 항해하던 독일 구축함 바이에른의 기항 요청을 거부했다고 독일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독일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중국 당국의 기항을 요청한 항구가 어디였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바이에른 함은 지난달 독일을 출발해 현재 남중국해 순찰을 위한 6개월 임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CNN 방송은 중국 국방부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역외 국가들이 보다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역내 국가들의 노력을 존중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자오리젠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독일과 전반적인 전략적 협력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며 그것은 양국 간 군사 관계를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 지역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은 바이에른함의 역내 전개 등을 통해 중국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정부가 인종차별에 관한 국제협약 위반 혐의로 아제르바이잔을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제소했다고 재판소 측이 어제 밝혔습니다. 아르메니아 당국은 소장에서 아제르바이잔이 자국민을 상대로 수십 년간 인종차별을 자행했다며 특히 지난해 11월 휴전 이후 구금된 자국민과 전쟁포로들을 살해하거나 고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제르바이잔 외교부 대변인은 아르메니아의 주장에 단호히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대변인은 아르메니아의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왔다며 며칠 안에 아르메니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연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